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들을 보면서 다들 좀 놀라셨을 겁니다.
네, 시장이 완전히 술렁이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거대한 소프트웨어 독점 기업이나 글로벌 플랫폼 성적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칩을 깎아내고 포장해서 파는,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하드웨어 제조사가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AI가 대세인 건 알겠는데, 부품 하나 파는 회사가 분기에 어떻게 37조 6천억 원이라는 약간 비현실적인 이익을 낼수 있는 걸까 하고요.
맞아요. 누구나 가질 법한 의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전 세계 AI 산업에 목줄을 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한 방대한 분석 보고서거든요. 자, 이 엄청난 자료들을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원래 메모리 반도체 하면 그냥 찍어내면 그만인 표준화된 상품, 그러니까 커모디티 취급을 받으면서 가격 사이클에 멱살 잡혀 흔들리던 분야잖아요.
네, 전통적으로는 철저한 사이클 산업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VIP 대접을 받게 된 건지, 그리고 이 거대한 부의 창출이 현장 엔지니어들의 도면 위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대체 지금 이 시장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 현상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바로 맨플레이션, 즉 메모리발 인플레이션이죠.
맨플레이션이요?
네, 트렌드폴스 실측 데이터를 보면 아주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최상단에 있는 AI용 특수 메모리만 비싼 게 아니고요. 2026년 1분기에 일반 디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98%나 폭등했습니다.
잠깐만요. 98%요?
네, 한 분기 만에 시장 전체의 가격표가 거의 두 배로 바뀐 셈이죠.
아니, 저는 자료 읽으면서 이 대목이 진짜 혼란스럽거든요. AI 때문에 뭐 엔비디아 GPU나 HBM 같은 특수 칩이 비싸지고 모자란 건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직관적이죠.
그런데 왜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평범하고 지루한 일반 메모리 가격까지 98%나 오르는 건가요?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막 노트북을 사재기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아, 아주 핵심적인 의문입니다. 그 2021년 코로나 시기에 반도체 대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그때 뭐 자동차도 못 사고 난리였죠?
맞아요. 그때는 공장이 셧다운되고 항구가 막히면서 물리적으로 물건이 안 도는 전형적인 공급발 충격이었습니다. 물류가 풀리니까 가격도 바로 안정을 찾았고요.
아,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군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맨플레이션은 전 세계에 막 우후죽순 지어지고 있는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들이 웨이퍼 생산 능력 자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생기는 수요발 충격이에요.
수요와 생산 능력을 잡아먹는다.
네, HBM하고 일반 디램이 겉보기엔 하늘과 땅 차이 같지만 사실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똑같은 웨이퍼를 먹고 자라는 형제거든요.
아,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서로 공유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HBM은 일반 메모리처럼 웨이퍼 위에 회로를 딱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종이처럼 아주 얇게 깎은 디램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수직으로 연결하는 TSV 공정을 거치죠.
네, 그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기술이요.
맞습니다. 근데 이 공정이 워낙 복잡하고 수율 잡기가 까다롭다 보니까요. HBM을 위해서 웨이퍼 한 장을 라인에 올리면 원래 일반 DDR5 웨이퍼를 만들 수 있었던 생산 능력의 약 3장 분량이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아, 세 장이 날아간다고요? 잠깐, 방금 하신 말씀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어떤 그림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고속도로가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VIP 전용 하이패스 차로, 즉 HBM 라인을 뚫겠다고 기존 일반 차로 세 개를 다 부숴버린 거잖아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뭐 VIP 통행료는 비싸게 받아서 회사는 돈을 벌겠지만 좁아진 길을 통과해야 하는 일반 차량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용 메모리 트래픽은 엄청나게 꼬이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트래픽의 병목이 일반 디램 가격 98% 폭등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수요가 폭발하지 않아도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HBM이 생산 캐파를 다 갉아먹으니까 일반 메모리마저 희소 자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제조업에서 마진 72%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맨플레이션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공급 측면의 나비 효과가 정말 무섭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말씀하시죠.
데이터 센터들이 그렇게 웨이퍼 캐파를 빨아들일 만큼 HBM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뭔가요? 자료를 보면 메모리 월이라는 개념을 엄청 강조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한계인지 궁금합니다.
읽고 쓰면서 연산을 해야 하거든요.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죠.
네. 이때 엔비디아의 GPU 연산 코어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해낼 능력이 있어도요. 그 옆에 있는 메모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딱딱 던져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어가 그냥 놀아야겠네요.
빙고. 코어는 가동을 멈추고 데이터를 멍하니 기다려야 합니다. 이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바로 메모리 월, 그러니까 메모리의 벽이라는 겁니다.
아, 벽에 가로막히는 거군요.
과거에는 데이터가 오가는 1차선 도로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AI 시대에는 수천 대의 트럭이 동시에 데이터를 퍼다 날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칩을 수직으로 뚫어서 수천 개의 차선을 억지로 만들어낸 게 바로 HBM입니다.
결국 메모리가 AI 지능 발달 속도를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목줄을 쥐게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주도권이 넘어온 거죠.
수익이 이렇게 나면 당연히 피 터지는 경쟁이 생길 텐데요. SK하이닉스가 개념을 처음 잡고 시장을 장악하긴 했지만 경쟁사들이 이 72%짜리 마진 파티를 구경만 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공급망 지형도는 지금 어떻게 되나고 있습니까?
2026년 6월에 대만에서 열린 GTC 행사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루빈의 풀 양산을 선언했거든요.
아, 불확실성을 없애버렸군요.
네, 안개가 많이 걷혔죠. 현재 점유율 무게추는 HBM4 물량의 3분의 2를 확보한 SK하이닉스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 있긴 합니다.
여전히 압도적이네요.
하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2단 48기가 HBM4의 샘플을 출하하면서 기술적으로 아주 무서운 맹추격에 나섰거든요.
마이크론 움직임도 심상치 않던데요. 뒤에 미국 정부가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 삼국지의 또 다른 핵심 변수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의 막대한 칩스포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있어요. 미국산 AI 칩스라는 강력한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죠.
효과가 좀 있나요?
엄청나죠. 덕분에 이미 가용한 물량을 완판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와, 완판이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CXMT나 YMTC 같은 후발주자들도 보셔야 해요.
중국이요?
네, 그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일반 레거시 메모리 영역에서 정말 무서운 속도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죠.
아주 치열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조금 삐딱하게 반론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등골이 서늘 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호황의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베어 케이스, 즉 비관적 시나리오였습니다.
아, 리스크 요인이요?
네, SK하이닉스의 이 엄청난 HBM 매출이 사실 엔비디아라는 단일 고객에게 너무 심하게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만약에 빅테크들의 AI 설비 투자가 어느 순간 아 이거 너무 오버페이인데 이렇게 판명 나서 거품이 확 꺼지 말아요? 아니면 엔비디아 신제품 일정이 몇 달만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겠죠.
지금 짓고 있는 용인 12조 원 클러스터나 미국 인디아나 첨단 패키징 공장 같은 막대한 투자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재무제표를 찢어놓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날카롭고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투자의 부메랑, 그러니까 고정비와 감가상각의 공포가 바로 메모리 산업 본질에 내재된 사이클 리스크거든요.
그 사이클의 저주 말이죠.
실제로 연초에 루빈 플랫폼 양산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루머 하나만으로도 반도체 주가가 크게 출렁였잖아요.
네, 반응이 엄청 민감하더라고요.
만약에 삼성이 HBM4에서 수요를 완벽히 잡고 본격적으로 물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파이가 나뉘는 거니까요.
공급처가 다변화되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구매 협상력이 극대화되겠죠. 그러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HBM 프리미엄 가격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 가격 방어가 안 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2026 하반기 이후를 주시하는 분석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이 공급 과잉의 그림자입니다.
결국 캐파 늘리는 돈 싸움만으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위태롭고 치열한 사이클 속에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도태될 텐데 1위 기업이 이 초격차 마진을 지켜내는 물리적인 기술력, 그 진짜 혜자는 대체 뭔가요?
그 해자의 실체를 이해하시려면 반도체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패러다임을요?
네. 과거 반도체 전쟁은 웨이퍼 위에 회로를 얼마나 얇게 그리느냐, 즉 전공정 미세화 싸움이었어요.
나노단위 경쟁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HBM 시대가 도래하면서 승부처가 바뀌었습니다. 칩을 자르고 수직으로 쌓고 포장하는 후공정, 다시 말해 첨단 패키징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포장 기술이 칩의 성능을 좌우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이 공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십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깎아낸 디램이 있습니다. 손대면 밭으로 질 듯이 얇은 칩 16장을 완벽하게 수직으로 쌓아 올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벌써 어지러운데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를 통하게 해야 해요. 층층이 쌓인 칩들이 동시에 연산을 시작하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하고 물리적 압력 때문에 칩 자체가 막 휘어질 정도입니다.
열 관리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의 MSMUF라는 패키징 기술이 판을 갈랐죠.
아, 자료에서 그 용어 봤습니다. 액체 상태의 보호제를 흘려넣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경쟁사들은 칩과 칩 사이에 얇은 필름을 덧대고 열로 압착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율 확보에 엄청 고전했거든요.
필름 방식이 한계가 있었군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칩 사이 미세한 틈새에 액상 형태의 보호제를 주사기처럼 주입하고요. 오븐에 굽듯이 한 번에 단단히 굳히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아, 액체를 굳혀버리는 거네요.
네, 이게 열 방출이 탁월하고 물리적으로 칩을 꽉 잡아주거든요. 이 기술 덕분에 극도로 까다로운 16단 HBM4에서도 불량률을 억누르고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6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층간에 아주 완벽한 특수 콘크리트를 흘려넣어서 지진이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스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낯설고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 16층 아파트의 맨 아래에 깔리는 기초공사, 즉 베이스다이 관련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걸 메모리 회사가 직접 안 만들고 대만의 파운드리, TSMC의 5나노나 3나노 공정에 맡긴다는 대목이요.
아,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셨네요.
아니, 왜 갑자기 TSMC가 메모리 제작에 끼어드는 겁니까?
그게 바로 지금 HBM 세대 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베이스다이가 단순히 칩들을 지지하고 신호를 모아주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만 했어요.
그냥 바닥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메모리 공장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AI 연산 속도가 극한으로 빨라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베이스다이 안에 메모리를 통제하는 로직 컨트롤러를 직접 집어넣어서 데이터 병목을 더 줄여보려는 시도가 시작된 거예요.
아, 단순히 데이터 저장하는 창고 바닥이 아니라 그 바닥의 고도의 두뇌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고도의 두뇌, 즉 복잡한 로직 회로를 초미세 공정으로 그려내는 건 메모리 공정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TSMC 같은 파운드리의 첨단 공정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나눠서 하는 거군요.
네. 칩의 본체는 메모리 회사가 위로 쌓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베이스다이는 파운드리에서 구워오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반도체 산업의 룰 자체가 바뀌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잖아요.
맞습니다. 룰이 바뀌었죠.
원래 메모리 산업은 설계부터 생산, 포장까지 혼자 다 해내는 종합반도체 기업, 즉 IDM 모델이 자랑이었잖아요.
그게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는 TSMC에 맡기고 그걸 또다시 엔비디아의 GPU랑 한 묶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TSMC의 CoreOS 패키징 라인에 올려야 합니다.
아주 복잡한 협력 관계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회사는 고립된 섬에서 혼자 표준 규격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글로벌 AI 생태계의 공동 설계자, 코어 아키텍트가 되어야만 살아남는 구조가 된 거군요.
와, 지금 이 산업의 핵심을 아주 완벽하게 관통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AI 칩을 완성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게 맞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안 되겠네요.
실제로 소스 자료에 등장하는 광노정 CEO의 비전 있죠.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 이게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 비전이요?
과거처럼 JDEC라는 국제 표준 규격에 딱 맞춰서 부품 던져주는 수동적인 공급자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객의 AI 시스템 밑단부터 TSMC, 엔비디아랑 머리를 맞대고 맞춤형 생태계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이게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자, 거시적인 산업의 변화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 이야기까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TSMC가 바닥을 깔고 엔비디아가 전체 구조를 설계한다면요. 이 복잡한 16층짜리 초고층 빌딩 안에 수억 개의 방과 복도를 만들고 또 칩에 불이 나지 않도록 배선과 전력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제 진짜 주인공들이 등장할 차례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료에 등장하는 숨은 영웅들, 테크 R&D 설계 직무의 엔지니어들로 시선을 옮겨봐야 합니다. 전문가님, 공장에서 방진복 입고 웨이퍼 불어내는 분들하고 설계 엔지니어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겁니까?
두 직무는 다르는 물리법칙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양산기술 엔지니어들이 완성된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공장에서 수율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이라면요.
공장을 팽팽 돌리는 거군요.
반면에 설계 엔지니어들은 텅 빈 모니터 위에서 칩의 두뇌와 혈관을 처음으로 창조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 크게 네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째, 칩 안팎으로 신호와 전력이 왜곡 없이 흐르도록 회로도를 그리는 회로 설계. 둘째, 그 논리적인 회로도를 실제 눈에 보이는 실리콘 위 물리적 공간에 테트리스처럼 배치하는 배치 설계.
테트리스요?
셋째, 칩이 공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모든 결함을 찾아내는 회로 검증. 마지막으로 이 방대한 작업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자동화 시스템과 CAD 환경을 구축하는 CAE 부설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계 파트 자료를 엄청 꼼꼼히 봤거든요. 근데 배치 설계에 피치 매칭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소름이 돋았어요.
아, 그 미세한 작업 말이죠?
셀의 미세한 배선 간격을 주변 회로와 마이크로, 나노 단위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비유로 치면 이렇지 않나요?
어떻게 비유하시겠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거대한 모자이크 벽화가 있는데 거기서 단 0.1mm만 어긋나게 타일을 붙여도 벽 전체 패턴이 도미노처럼 무너져버리는 거. 그래서 수백억짜리 칩을 통째로 버려야 하는 진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정밀도 아닌가요?
오, 그 모자이크 비유 아주 좋은데 거기다 아주 가혹한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셔야 합니다.
가혹한 조건이요?
그 벽화가 평면이 아니에요. 16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고 전기가 통할 때마다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네요.
그러니까 평면상의 전기 흐름만 맞추는 게 아니라 열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갈지 또 위층에서 짓누르는 물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아래층 배선이 끊어지진 않을지 이걸 다 계산해야죠.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이게 바로 설계 엔지니어들이 매일 씨름해야 하는 다물리 해석의 영역입니다. 열, 전기, 물리적 압력을 동시에 계산해내는 극한의 두뇌 싸움이죠.
네, 크게 네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째, 칩 안팎으로 신호와 전력이 왜곡 없이 흐르도록 회로도를 그리는 회로 설계. 둘째, 그 논리적인 회로도를 실제 눈에 보이는 실리콘 위 물리적 공간에 테트리스처럼 배치하는 배치 설계.
테트리스요?
셋째, 칩이 공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모든 결함을 찾아내는 회로 검증. 마지막으로 이 방대한 작업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자동화 시스템과 CAD 환경을 구축하는 CAE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계 파트 자료를 엄청 꼼꼼히 봤거든요. 근데 배치 설계의 피치 매칭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소름이 돋았어요.
아, 그 미세한 작업 말이죠?
셀의 미세한 배선 간격을 주변 회로와 마이크로, 나노 단위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비유로 치면 이렇지 않나요?
어떻게 비유하시겠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거대한 모자이크 벽화가 있는데 거기서 단 0.1mm만 어긋나게 타일을 붙여도 벽 전체 패턴이 도미노처럼 무너져버리는 거. 그래서 수백억짜리 칩을 통째로 버려야 하는 진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정밀도 아닌가요?
그 모자이크 비유 아주 좋은데 거기다 아주 가혹한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셔야 합니다.
가혹한 조건이요?
그 벽화가 평면이 아니에요. 연료소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고 전기가 통할 때마다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네요.
그러니까 평면상의 전기 흐름만 맞추는 게 아니라 열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갈지 또 위층에서 짓누르는 물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아래층 배선이 끊어지진 않을지 이걸 다 계산해야죠.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이게 바로 설계 엔지니어들이 매일 씨름해야 하는 다물리 해석의 영역입니다. 열, 전기, 물리적 압력을 동시에 계산해내는 극한의 두뇌 싸움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의 조직 문화 부분을 보면서는 좀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 VWMB 자발적 몰입이니 SUPX 최고 수준에 대한 도전이니 하는 SKMS 사내 문화 용어들이 잔뜩 등장하거든요.
네, 많이 강조되죠.
밖에서 보기엔 이거 그냥 우리는 엔지니어들의 영혼까지 갈아 넣습니다. 이걸 예쁘게 포장한 전형적인 인사팀의 기업 홍보용 멘트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이런 추상적인 구호가 실제 칩 성능이나 설계 과정이랑 도대체 무슨 물리적 연관이 있다는 거죠?
외부자 시선에서는 충분히 회의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현장의 잔혹한 현실을 아시면 왜 이런 기조가 필수적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잔혹한 현실이요?
엔지니어가 설계한 도면을 바탕으로 공장에서 칩을 찍어내기 위한 원판을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이 마스크를 한 번 제작하는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걸 테이프아웃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번에요? 수백억 원이요?
네, 만약 여러분이 설계한 도면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선 하나가 딱 어긋나서 칩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백억 원과 몇 달의 귀중한 시간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와, 한 번의 클릭 실수가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엄청난 압박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퇴근하는 마인드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도메인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안 통하는 곳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의 끝단까지 파고드는 자발적 몰입, 그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무결점 상태를 향한 집요함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 생존이군요.
이들이 그 압박감을 견디고 1%의 불량률을 낮추려고 밤을 새운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2%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로 치환되는 거죠.
이제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 설계 직무 채용 우대 요건에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네, AI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AI 기반 메모리 R&D 솔루션 개발 경험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수십억 개의 다물리적 변수를 인간의 뇌와 손으로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결국 AI를 가동할 AI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AI 툴의 도움을 받아야만 도면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한 거네요.
지금 반도체 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아이러니하고 매력적인 진화입니다.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는 검증이나 레이아웃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머신러닝으로 불량 패턴을 미리 예측하는 AI 툴 역량이 설계 엔지니어의 핵심 무기가 되었어요.
AI가 AI 칩 설계를 돕는 상황이네요.
하지만요, AI가 도면을 아무리 최적화해준다고 해도 결국 그 툴에 어떤 제약 조건을 걸어줄지, 오류가 났을 때 어떤 창의적인 우회로를 찾을지 결정하는 건 온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사람에게.
AI는 아주 훌륭한 조수지만 마스터 아키텍트는 여전히 인간 엔지니어인 셈이죠.
그렇군요. 오늘 이 방대한 자료를 함께 파헤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아마 거대한 그림 하나가 그려졌을 겁니다.
네, 확실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메모리는 더 이상 공장에서 가격표 달고 쏟아져 나오는 지루한 표준 상품이 아닙니다. 베이스 다이 단계부터 파운드리 파트너, 그리고 GPU 설계 고객사랑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서 초기 도면부터 함께 그려내야 하는 AI 시대의 가장 뜨겁고 귀한 심장으로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맞습니다. 수십조 원이 오가는 사이클의 위협 속에서도요. 이 칩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최전선에는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와 씨름하며 물리적 한계를 뚫어내는 설계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거네요.
칩의 패러다임이 전공정에서 후공정과 다물리적 융합 설계로 넘어가는 이 냉혹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해자는 혁신을 설계하는 사람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이번 자료가 증명하고 있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 논의를 마치면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두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AI가 더 똑똑해지려면 더 압도적인 HBM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압도적인 HBM의 복잡한 한계를 설계하려면 이제 검증과 배치 과정에 AI 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네, 무한 루프네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AI 칩의 설계를 고도화하고 그 칩이 다리 더 뛰어난 AI를 만들어내는 이 소름돋는 무한 루프 속에서요. 언젠가는 메모리의 물리적 한계가 아니라 기계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결정하는 인간 엔지니어의 상상력 그 자체가 AI 발전의 유일한 병목 현상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어쩌면 그 상상력의 돌파구를 찾는 일이야말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칭호를 다음 세대 설계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위에서 풀어내야 할 가장 위대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호기심이 세상을 가장 깊게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